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의미 있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하면서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평론가님, 우선 청취자분들께 네.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개성공단은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벌써 20주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이 합의 아래 북한의 그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 일원에 공동으로 조성한 공업지구를 가리켜서 쉽게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지금은 100만 평 정도만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최대 그 계획 안에는
예.
2천만 평의 예, 공단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100만 평.
아, 그게 첫 번째 사업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예. 이제 계속 키워서 4단계까지 가면 2천만 평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세계 예. 최대 규모입니다.
아.
이런 그 공단을 한 장소에 단일하게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네.
북한 같은 곳이 아니면은 솔직히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서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그런 역사적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다른 평가 필요 없이
예.
독일의 통일을 기획하고 동방 정책을 입안했던 에곤 바르라고 하는 외교 전문가가 있어요.
예.
원래 이제 수상의 그 외교 정책 보좌관이기도 했는데요. 한반도의 개성공단 건설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도 독일 통일하는 입안을 할 때
네.
개성공단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더라면
아, 예.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예.
했네요.
그래서 자기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함을 정말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전문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더 좀 이번 사태가 가슴이 아픈데
아, 네.
일단 이 2천만 평 규모로 공단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단들을 갖다가 북한 내에서 15개를 더 조성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15개를 더 조성을 한다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북한 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네.
3만 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만 달러면 와.
대한민국이 3만
그러니까.
불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어떤 상황이냐. 5만 불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죠. 5만 불이라면 정말 1인당 국민소득으로 G7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뭐 세계적인 외교와 통일의 전문가까지 감탄을 했고 이게 궁극적으로 달성이 된다면 굉장한 부를 또 가져다 줄 만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상황이 더 속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나저나 개성공단은 1998년 10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 이벤트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끌고 두 번을 방북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두 번째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공단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제 합의를 해요. 그래서 2000년 6월에 다시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평양을 방문을 하죠. 이때 공단 후보지를 제시를 해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후보지를 내놓으라고 했던 것들이 서로가 좀 달랐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개성 지역을 제시했을 때 특히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라든가
예.
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은 좋다. 상당히 반겼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원래 북한 6사단, 64사단, 또 62포병여단 등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네. 군사지역이었군요.
예. 이 부대들을 북쪽으로 15km 이상을 밀어내야 여기를 공단으로 개발할 예.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얻은 그런 뭐 또 남한의 그 군사적인
네.
어떤 안보적 가치 이런 것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부대를
네.
밀면서까지 그렇게
그러니까요.
제시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예. 못했던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을 따낸 것은 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2002년 11월에 북한이 개성을 경제특구로 딱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법이 제정이 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죠.
네, 북한도 뭐 개성을 경제특구로 키워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 가동 첫 해부터 개성공단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모델로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면서요?
네, 2003년에 이제 삽을 떠가지고 예. 실제로 가동이 된 게 2005년인데 2005년만 1,491만 달러를 매출을 올려요. 이것만 해도 그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성과였는데 네. 바로 2007년에 얼마가 되냐? 1억 8,470만 달러가 됩니다.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2년
거의?
사이에. 10배가 예. 넘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4억 7천만 달러.
정말 비약적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입주 업체가 2005년에는 18개 업체였어요. 그 이듬해 30개. 2011년에는 123개. 2016년 폐쇄되기 직전까지 12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개성공단이 이제 5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면서
네.
개혁 개방과 또 자본주의의 학습장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 그때 당시에 보도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보도가 작은 통일이 매일 아침 이루어진다라는 그 제목의 보도였는데 아침에 북에서는 인력들이 네. 내려오고요. 또 이쪽에서는 또 그 우리 인력들이 출근을 예. 해요.
아, 그러네요.
출근을 하고 네. 거기서 만나서 같이 아침 운동을 하고
커피도 한잔
커피 한잔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네. 그러면 그 공간은 통일의 공간이 되는 거였죠.
정말 그러네요.
예, 북한의 근로자 수가 2004년에 55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고요.
네.
이 정도면 한국의 중소규모 공단에 버금가는 인력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마무리하기 전에 5만 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했다고
굉장합니다.
예, 그 확인이 되고 네. 있고 남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특히 해외 진출에 실패했던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여기서 모색이 됐고요.
네.
특히 노동 집약 산업, 그중에서도 봉제 섬유 산업,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수가 네. 있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보고서를 내면서 개성공단 사업이 지난 10년간 남한에는 약 32억 6천만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그리고 북한에는 3억 8천만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자, 예. 이런 개성공단 사업. 그런데 위기를 겪게 됩니다. 2008년부터 위기를 겪게 됐죠.
예, 2008년에 남한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확대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네. 75만 평을 더 이렇게 허락을 받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동이 딱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북한이 이걸 문제 삼아서 12.1 조치라고 합니다.
네.
개성공단의 상주 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을 해요.
아, 5만 명에서
아니죠. 그 상주 우리의
아,
상주
상주 인력.
인력.
네. 아, 우리 상주
그러니까
인력이요.
그쪽에서 예. 그 5만여 명의 예. 근로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아,
우리 측에서 가서 네. 상주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체류 인원을 줄이는 거죠.
네.
그리고 남북 통행 시간대 및 통행 허용 인원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흰겨루기가 시작이 되더니 2009년 3월에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예.
개성공단의 위기가 이제 찾아와서 토지 임대료 또 토지 사용료 임금 세금 등의 각종 그 규정들과 또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최근 만료가 선언된 이 5.24 대북 제재도 시작이 됐죠.
맞아요. 이게 이제 2008년에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네.
또 2010년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신규 투자 불허 또 남북 교역 중단을 주요 골자로 삼는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데
예.
이제 이때 이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한 거예요.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네.
이제 우리 남한이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제재를 취했고 이 제재를 취하니까 북한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더 줄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덜컥거리는 그런 일들이
네.
계속 벌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폐쇄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네. 예. 자, 그런데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도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된 사태가 있었죠.
예, 이때 이제 2013년 4월 3일이었는데
네.
북한이 이제 한미 군사훈련 및 최고 존엄 모욕 사건 등을 문제로 해가지고 개성공단의 남측 근로자의 출경을 막았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고 그 개성공단 잠정 중단과 또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바로 뒤이어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가동이 4월 9일자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남측이 4월 25일에 좀 사태 해결 좀 해보자. 그래서 실무회담을 막 제의했는데 북한이 거부했고 또 5월 3일에 개성공단의 잔류 인원을 이제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잠정 폐쇄가 됐는데
네.
어쨌든 그 이후에 두 달간 밀고 당기기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2013년 7월에 남북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하고 그리고 9월 16일에 다시 재가동됩니다. 이 재가동될 때만 해도 예전의 수준 좀 쉽게 그 네.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요. 4억 7천여만 달러를 매출을 올렸으니까
네.
중단 이전으로 그냥 바로 회복을 하는 저력을 보여줘서 개성공단 정말 가능성이 많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했었죠.
네, 자 그렇게 여러 차례의 부침을 겪으면서 위태위태하던 개성공단이 2016년에 결국 폐쇄가 됩니다.
2016년 1월 6일
네.
북한이 4차 핵실험 강행했죠. 그리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되는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 경색됐고요. 또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예.
2016년 2월 8일 남한 측에서 이번에는 개성공단의 출입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을 해요. 이제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보내겠다라고
예.
하면서 스스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다 그랬는데 바로 이틀 뒤에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지하겠다라고
네.
남한이 먼저 발표를 해버려요.
남한이 먼저. 네.
그러니까 북한은 바로 남측 인원을 추방해버리고
그러네요.
재산을 동결해버렸습니다.
네.
입주 업체들이 이런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당황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자기네들 자산들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습니까? 특히 뭐 고정된 자산이야
네.
끌어올 수 없다고 치더라도 뭐 원자재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자재들을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추방 명령되고 자산 동결되니까 원자재 제품 설비 다 남겨둔 채 빠져나갔고 이제 그 들고 오지 못한 물품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다는 그 잠정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일단 개성공단의 124개 그 공장들이 다 피해를 입었고 이들과 함께 협력 업체들 있잖아요.
네.
협력 업체를 다 따지면 5천여 개가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죠.
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던 민간 업체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 또 피해를 입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18년이 되면서 또 극적인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남북 정상회담, 뭐 판문점 선언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그때
예.
이제 개성공단이 곧 재개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네.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선언의 이런 합의문에 보면
네.
이제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고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예.
개성공단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개성공단이 사실은 이제 원래는 유엔의 대북 제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스스로 문을 닫고 난 다음에는
네.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조금 껄끄러워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2019년까지는 그래도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밀고 나가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쪽에서
네.
이제 재개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기를 기다렸는데 2019년 2월에 그 유명한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사태가
그렇죠.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때를 놓쳤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네.
그 이전에 분위기가 좋을 때
그러게요.
빨리 재개를 했었으면
네.
좋은데 이왕이면 다들 만족스럽게 다 재개를 하자. 그래서 미국도 북한도
네.
한국도 다들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로 합의를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네.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결국은 5월 17일에
네.
올해 5월 17일에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 현장 자산 점검 좀 하기 위해서 저 방북 좀 들어가게 합시다 했는데 북한이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서 안개 속에 빠져들어가더니 결국 연락사무소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 개성공단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남북관계 변천사도 한번 쭉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아주 좋은 반전이 일어나주기만 바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한 더 넓은 뉴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